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와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3장. 그러므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인 여러분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여러분을 위한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을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밀한 계획을 계시로 내게 보여주셨다는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일에 관해서는 이미 내가 이 편지의 앞머리에서 간단히 썼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이 은밀한 계획을 꿰뚫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전 사람들에게는 이 계획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 은밀한 계획을 당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밀한 계획이란 이방 사람도 유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도 유대 사람도 기쁜 소식을 믿어서 둘이 같은 한 몸의 부분이 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복을 같이 나누어 받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크신 능력 덕분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책임을 맡은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곧 이방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부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감추고 계시던 이 은밀한 계획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시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온갖 지혜를 하늘의 영역에 있는 모든 통치자와 세력을 가진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로 연결될 때에 이것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세워놓으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겪는 고통을 보고 여러분이 용기를 잃는 일이 없기를 당부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용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의 창조자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넉넉하신 당신의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 사시게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아서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을 능력을 가지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가득 채워지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요청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모든 세대에 걸쳐 영원무궁토록 영광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에스겔서 제15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포도나무 곧 살림 가운데 있는 그 덩굴이 다른 모든 나무에 비해 나은 점이 있느냐? 거기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 목재가 나오느냐? 그것으로 나무 못을 만들어서 무슨 물건을 거기에다 걸어둘 수 있느냐? 그것은 땔감으로 불 속에나 던져버릴 것이다. 그 양쪽 끝은 타 없어졌고 그 가운데 부분도 그을었는데 그것이 물건을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에도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쓰일 수 없었거늘 하물며 그것이 불에 타고 그을었으니 무슨 쓸모가 더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삼림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내가 불 속에 땔감으로 던져넣듯이 예루살렘의 주민을 불 속에 던지겠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비록 그들이 불 속에서 피하여 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들이 크게 배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은 말이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잊지 못함을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주겠다.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너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너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내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버릴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오늘의 사회는 점점 용기를 잃게 하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인도합니다. 현대는 실로 재앙의 시대요, 불안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그것이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고 권력도 더 이상 사람의 보호막이 되지 못하고 건강을 뽐내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유명을 달리하는 시대에서 어느 것 하나 사람에게 평안을 제공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할 수 있으니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건전하지 못한 신앙은 오히려 겁쟁이들을 만들고 절절한 모습의 욕스러운 수치를 키우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에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니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것은 오히려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자격을 갖춘 자들을 두고 하시는 모습입니다. 사실 두려움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하신 말씀이거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당부하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의 변화와 절망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8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희생의 대가로 믿는 신앙의 사람 모두는 동일한 위치와 권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선택의 반열에 서 있다는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그 어떠한 사탄의 계략이나 위기의 역사 위에서도 초연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사도께서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0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역시 같은 약속입니다. 시편 18편 35절에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같은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 15절인데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희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갓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너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규갓게 할 것이라. 같은 약속이 시편 42편 5절이나 11절에도 나타납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 또 시편 43편 5절에도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3절에는 너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경험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고 히브리서 2장 18절을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스루왕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상대하여 싸우시겠다는 약속을 듣습니다. 신명기 20장 3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6절에서 7절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오늘 11절, 12절, 16절을 보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너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너가 그들을 까부는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다섯 번째로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29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그의 일꾼들을 담대히 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을 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역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역시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강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구절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과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지켜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넉넉한 힘으로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네.
평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사시대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는 크게 통일왕국시대와 분열왕국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통일왕국시대는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는 사울왕과 다윗왕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의 통치기간을 포함한 주전 1095년에서 975년까지를 말합니다. 이 기간의 역사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 역대하에도 일부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통일왕국시대가 시작되기 전 수백 년 동안 사사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가장 위대했던 인물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자손은 이웃나라처럼 자기들도 왕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이나 더 큰 젊은이를 왕으로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왕 만세를 부르며 환상을 올렸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통치를 매우 잘하였습니다. 이웃나라로부터 여러 번 침략을 받았지만 곧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인 암몬, 블레셋, 모함, 에돔과 기타 족속들이 침략이 올 때도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의 선두에서 그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사울은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영광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기가 절정에 오르자 그는 하나님의 겸손한 종이 되기보다는 교만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군대를 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로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울은 그 후에도 얼마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의 계승자로 다윗이라는 어린 목동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다윗이야말로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우리와 같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안타깝게도 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에게서 은밀히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은 사울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수금을 타서 위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해서 그에게 자기 병기를 간수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우연한 기회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로 때문에 다윗은 백성으로부터 사울이 받은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본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왕자리를 빼앗으려 한다고 트집을 잡아 그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음모를 꾀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깊은 우정 때문에 자기가 왕의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간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불행하게도 사울 왕과 함께 전사함으로써 다윗에게 왕이 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울이 죽자 다윗은 유다 지파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사울의 불쌍한 아들 이스보셋에게도 땅을 주어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통치는 7년을 계속하다가 다윗 왕이 전 이스라엘을 통일해 다스리게 되었을 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택해 수도로 정하고 열방 중에서 가장 큰 나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열방의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나일강에서 유프라데스 강변까지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가르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온전한 헌신을 잘 나타내줍니다. 이와 같은 헌신은 그가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다는 특별한 증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항상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훌륭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컸지만 그도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아 장군 아내 바세바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바세바가 요부 형이기 때문에 먼저 다윗을 꾀했다고 하지만 성경은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하고 바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작은 암양의 비유를 들어 다윗을 책망하게 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회개하였으나 고통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은 이복 형제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왕의 자리까지 뺏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얼마 동안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의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이 가장 신임하는 요압 장군의 도움을 받아 어지러운 왕국을 바로잡긴 했지만 이것도 결국 다윗 왕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악한 아들들의 손에 왕국이 넘어가기 바로 직전 다윗의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서로 물고 뜯으며 싸우는 아들들에게 지쳐서 평화를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왕국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왕의 통치는 40년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는 그 아버지의 통치하는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전쟁이 계속되었지만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에는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대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너무나 유명해서 지금까지도 대도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3천 개의 잠언을 남겼습니다. 1,005편의 시가를 썼습니다. 이러한 그의 지혜는 세 권의 책으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이 책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기간은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의 힘을 온 세상에 과시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솔로몬을 헤아릴 수 없는 부귀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1,400개의 병거와 12,000명의 마병을 거느릴 만큼 많은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업적은 그와 같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백성이 성막에서 예배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야말로 역사상 어떤 건물로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7년 반에 걸쳐 18만 3천 명이 동원되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거대한 부귀는 결과적으로 불행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온갖 종류의 쾌락을 맛보았습니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점입니다. 솔로몬이 취한 여자들의 대부분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여자들의 마음에 들도록 우상 숭배를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기가 향락을 누리는 비용을 백성에게서 착취했습니다. 세금을 몇 배씩 과중하게 부과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은 백성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혜와 부로 시작된 그의 통치가 술과 여자와 노래로 끝날 무렵에는 그 자신도 환멸을 느꼈고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방탕한 생활은 유대했던 왕국의 분열의 씨를 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준비된 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모습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이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는 현재 완료형 시제를 사용해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된 모든 것은 지금까지 누구도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상상해 본 적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누가 그 부류에 속하는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구절과 관련해 어느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왜 두려워하는 자들도 형벌을 받는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번역한 부분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더 카워드리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비겁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처럼 두려워하는 자들로 옮겨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의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빌라도를 들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바울을 신문했던 벨릭스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드루실라라는 유대자였습니다. 그가 바울을 신문하던 중 그 아내와 함께 바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만 했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심하고 유대민족을 구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기들을 불 속에 던지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두려운 일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상급은 지금까지 누구도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